주시오.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을 드리기에, 이 많은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에 저희 마음이 참 부족한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을 때도 있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이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을 제가 덜어내게 하시며, 가득 차 있는 내 감정을 내가 덜어내게 하시고, 내 의지와 내 주관을 덜어내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공간을 만들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새로운 생각들로 새로워지길 소원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도전해서 내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들을 쏟아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거기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예배가 무너지면 저의 신앙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세울 때 저의 신앙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저의 신앙을 세우는 그 예배의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주여, 예배 시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신앙이 있다 하나 다른 것들을 놓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 모든 이 시간, 그 저희가 세우는 자리에서 한 걸음도 함께 다가가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일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저 입술과 같은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얘기가 저희를 흘러지나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바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다 쳤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여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핵심은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시작할까요? 기준은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다시요. 기준은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의지,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기준에 좋은 아버지는 아이에게 경제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고, 아이를 버릇없이 가르치지 않게 훈육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돈을 제공하고 아이를 혼내는 아버지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랑과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의 기준이 아버지란 돈을 벌어다 주고 훈육하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그런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던 사람인데요.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하겠죠. 이 사람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의지, 역량, 기회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기준이 있는데 인생은 편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편하게끔 뭘 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이루어낼 기회, 역량, 의지가 있었던 사람인데 삶이란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걸려서 이런 것들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가장 원했던 것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준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줍니다. 때로 무서운 것이죠. 반대 경우도 있겠죠. 이 사람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의미 있는 성공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 필요하지 않은 성공을 꿈꿉니다. 적의 성공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엉뚱한 것에 낭비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거머쥐거나 혹은 거머쥐조차 못하는 상태에 서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준은 사람이 큰 영향을 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은 관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훨씬 더 좋은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이 관계를 계속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크게 의미 없는 관계로 멈추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기준이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준은 우리가 큰 영향을 줍니다. 기준은 우리를 움직이게도 합니다. 기준은 우리를 멈춰서게도 하고요. 기준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합니다. 기준은 우리를 불행하게도 합니다. 기준은 우리의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기준은 우리의 관계를 깨기도 합니다.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함에 비해서 우리는 기준을 되게 우연한 기회에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내 인생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 우리는 기준을 되게 신중하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기준을 세웁니다.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기준을 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부모가 해준 거 이건 참 좋았어. 근데 이건 좀 나빴어. 그러니까 난 그걸 할 거야. 이게 그 사람의 부모 되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경제적으로 돌보지 못한 시대에 내가 내 자식의 만큼은 잘 먹고 잘 입히겠다라는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아이에게 잘 먹고 잘 입히고 경제로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난 이렇게 모든 것을 해주는데 넌 뭐가 문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준이 그렇게 잡혔으니까. 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돈은 다 대주지만 자기랑 시간을 보내준 적 없으면서 자꾸 나를 훈계하고만 하던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난 아이와 함께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된 다음에 아이랑 무지하게 잘 놀아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잘 놀아주면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건 좀 더 복잡한 문제여야 하거든요. 그건 좀 더 심오한 문제여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의 기준은 우리 아버지가 이랬는데 그게 싫었어서 난 그걸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보다는 좀 더 복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란 무엇인가의 대전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고요.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내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죠. 부모가 무엇인가,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하지만 무엇은 해내야 하는가. 이런 그림들이 합쳐질 때 그럼 내가 어떤 부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땠는데 난 그거보다는 좀 잘해보려고 정도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그렇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전제품 고르실 때 충분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는 화면이 작아서 불편해서 이번에는 화면이 큰 핸드폰을 사야지. 우리는 그것보다 복잡하게 핸드폰을 고르지 않습니까? 요즘에 새로 나온 건 갤럭시에 뭐가 있고 아이폰에 뭐가 있고 또 LG가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사이의 기능과 성능 사이가 무엇인지 보고 또 블로그에서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금제를 비교해보고 우리는 그런 다음에 핸드폰을 결정합니다. 요거를 사는데. 그렇죠? 아, 핸드폰은 좀 더 쉽게 결정하십니까? 그것보다 좀 그레이드를 높여볼까요? 차는 어떠십니까? 집은 어떠십니까? 지나가다가 부동산이 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 집에 어떤 게 있어? 이런 거 괜찮네 그거 할까요? 이렇게 하는 집이 누가 있죠? 없습니다. 지역을 다 파악하죠. 시세를 다 파악합니다. 모든 것을 돌아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현재의 시사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죠. 그 다음에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 집보다 내 가전제품보다 내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인생의 기준들은 마치 지나가다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하지 뭐 라는 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옷도 그렇게 안 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옷 한 벌 사시는데 위에서 아래까지 몇 군데를 이 백화점을 훑으시고 옆 백화점을 가시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럼 다 본 다음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옷을 살 때와 같은, 가전제품을 살 때와 같은, 집을 고를 때와 같은. 그렇죠? 어떤 기준들이 있죠?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 예전 사람이 나를 되게 함부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난 사람들을 경계할 거야. 이게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고립된 외로움이 느꼈으나 그래서 여러 사람을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이게 기준이 됩니다. 관계는 그렇게 기준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을 보아하니까 요즘 중경의 주변의 풍경이 아 저 사람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네. 저 사람 되게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이 사람의 기준들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가장 필요한 바른 기준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준을 세울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기준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아이 쇼핑하다 아무거나 주워 담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기준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살 때처럼 그게 어떤 기준이 맞는지 돌아보고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관계적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뭐죠?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들 존재해요. 기준이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되는 대로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가정이 제대로 될까요? 취업을 했어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내가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될까요? 잘 안 되죠. 두 번째,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 가정에 대한 기준이, 관계에 대한 기준이, 연애에 대한 기준이, 취업에 대한 기준이,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잘못된 지점이 내 인생을 꺾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맞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을 내가 어떻게 소화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보다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가정을 꾸렸어요. 맞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써요? 자기한테 안 쓰죠. 상대방한테 쓰죠. 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쓰는 거죠.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맞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 써요? 자기한테 안 쓰죠. 직장에 대해. 직장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라고 쓰죠. 그렇죠. 그렇게 기준을 사용해서는 이 사람에게 바른 기준이 세워지고 그 기준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을 좀 안 좋게 했나요?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네. 괜찮아요? 오늘 보면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빌라델비아교는 어떤 교회예요? 제일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렇죠?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가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신앙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신앙에 대해서 좋은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낮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집 있고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할 도리는 다한 거 아닌가라는 낮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 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버지 이야기처럼 정말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 역량과 기회 혹은 마음까지 갖고 있는데 거기서 안 움직여요.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준이 너무 낮아요. 신앙은 그것보다 무엇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과도한 기준들이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엄청난 뭔진 모르겠지만 뭐 있잖아요. 딱 봐도 좀 대단한 거.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죠? 대단한 거 한 거 같아요?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대단한 교회 한 거 없어요. 근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기준과 좀 다른 기준을 쓸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일곱 교회를 얘기하십니까? 교회 하나를 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할겠지만 일곱 개를 보면 아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구나를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A라는 면접관이 있는데 아 이 사람이 1번 수험생에게는 이런 평가를 했어요. 어 그런가? 라고 하는데 2, 3, 4, 5, 6, 7번 수험생이 어떤 평가한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평가한지 맥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 한 군데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아 그런가라고 했지만 1, 2, 3, 4, 5, 6, 7번 교회 어떤 식으로 평가한지를 보시면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신앙의 기준이 뭔지를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기준이 뭔지. 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거야. 다른 편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생각하시는 기준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일곱 교회를 모아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는 재미는 없고요. 유용한 설교예요. 여러분이 기준들을 가져가시면 쓸 수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잘못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대단한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죠.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또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죠. 대박. 1대 목사인 바울, 2대는 좀 약했어. 디모데. 3대 요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도시가 흔들릴 정도로 많았어요. 이 교회가 제일 대단한 교회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진짜 영웅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야. 제일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곱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평가 어디죠? 상, 중, 하로 나누면 굳이 뭐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중이죠. 에베소 교회는 첫 상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중이에요. 그렇죠? 제일 저평가. 우리가 볼 때 저 교회 어떡하냐? 저 목사님 진짜 불쌍하다. 뭐예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궁핍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어렵고 가난한 교회.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어렵고 가난한 교회.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생각 잘해요? 안 하죠. 그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는 생각해요? 여러분 성원학 교회는 2등이에요.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시선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사다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번듯해요 보기에. 하지만 죽은 교회. 하죠. 중상으로 보이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배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남 하지 말고 이거 갖고 어디 가서 교회 분별하고 다니지 마시고 교회 간별사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 왜 교회를 간별하고 다녀? 내 신앙이나 간별해요. 왜 교회를 간별해? 왜 남의 교회 가지고 이래저래 할 거 없어요. 일단 내 신앙을 먼저 간별해야죠. 이 교회는 어떻다, 저 교회는 어떻다. 뭐 그것도 때로 필요하죠. 뭐 사회적 의료 필요한데 그보다 먼저 이 본문을 뭐로 쓰셔야 되냐면은 그럼 내가 내 신앙을 보는 관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신앙을 보는 관점, 이 하나님이 내 신앙을 보는 관점이랑 어느 정도 싱크가 되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냥 웬만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평가 내리고 하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나? 나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 내가 내 신앙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과 같나? 라는 걸 이 일곱 교회 본문을 통해서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봅시다. 그걸 하고 오늘 이 좋은 교회 얘기를 해보죠. 맨 처음부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보죠.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중간에 빠진 분들 있으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어디였어요? 에베소였죠. 그냥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빌라델비아는 책망받을 것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그렇죠? 빌라델비아는 책망받을 것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진짜 좋은 교회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어떤 게 책망받을 게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기준을 보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기준을 알 수 있겠죠. 1등이니까. 그렇죠?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그렇죠? 빌라델비아가 세워진 기준을 보면 우리가 교회가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을 게 없었어요. 그럼 그걸 반대로 해보면 다른 교회들이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를 보면 빌라델비아가 뭘 잘하고 있었는가를 반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단에서 설명한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문제가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다른 교회가 뭘 못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반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말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기준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해봅시다.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지능 신앙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에베소 교회죠.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신앙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단어 어떻게 설명하죠? 불가능하죠. 사랑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죠. 사랑의 현상은 함께 있고자 하고 아끼는 마음이 사랑의 현상으로 가장 큰 현상이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이의 유익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의 유익한 게 기쁜 것 그것으로 나에게 뭘 돌아오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별로 신경 안 쓰이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1단계 완성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신앙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게 내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 내가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그리고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상태가 신앙의 1단계예요. 이걸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렇죠? 이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좀 좋아하는 상태가 어떤 면은 출발점이겠죠.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게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기쁘고는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날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신경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이 신앙의 초급이겠죠. 하지만 초급이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게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신앙인 것처럼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하우의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자체에 기뻐하는 걸로 점점 마음이 깊어지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애가 그렇잖아요.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죠? 맨 처음에는 저 사람이 매력 있는 거, 나한테 잘해주는 거가 나한테 의미가 있었다면 어느 지점에서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아끼고 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것까지 가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쟤는 나한테 계속 잘할 것 같아서 사랑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려다 쓰려고. 잡아먹으려고 쓰는 거잖아 이렇게. 얘는 계속 내가 시킨 대로 잘할 것 같은데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잡아다가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그쵸? 사실은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상태 나도 저에게 유익이 되고 싶은 상태까지 가야 그게 상호적 사랑이죠. 그렇죠? 이게 신앙의 첫 번째예요. 이게 내 신앙의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 가고자 해야 돼요. 현재 있는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키워가려고 해야 돼요. 지켜가려고 해야 돼요. 이 기준을 통해서 넌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지점감을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지점에 서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 가기까지의 과정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의 기도가 되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 해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의 표현들을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표현해보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둥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여야 됩니까? 두 번째는 버가모. 버가모는 뭐예요? 바른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했죠? 신앙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첫 번째가 사랑이면 두째는 더 딱딱한 단어 진리라고 표현해보죠. 하나님께 바른 교훈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들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랑은 첫 번째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과정이라면 두 번째는 내 생각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행동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게 신앙이겠죠.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그렇게 내 생각이 바뀌므로 행동이 바뀌는 상태가 두 번째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어디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100% 이해하고 동의하여 삶의 기준으로 쓰고 있는 상태겠죠.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상태.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 초급적인 상태는 어디겠어요? 이건 좀 나쁘게 표현해 봅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 진리의 사람이다. 라면 너무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거의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아는 거고요. 성경을 잘 모르시면 아직 하나님의 교훈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되게 간단한 검증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검증해 드릴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만 알아. 그렇죠? 그건 척한다고 여러분들이 척하면 난 속거든 또. 여러분 막 울면서 손 들고 뭐 차냐 그러면 난 속아. 걔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러워서 우는 걸 수도 있잖아. 몰라요. 근데 서러워서 우는 건데 손은 왜 들었지? 하여튼 들어요. 하여튼 그건 내가 구별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조금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직 바른 교훈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바른 교훈을 안다는 생각을 더 가요. 사랑을 얘기하면 되게 위축되는데 바른 교훈을 얘기하면 조금 자신감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상식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바른 교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하나님이랑 교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훈과 상관없이 자기 상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사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저건 저거야 라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을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른 교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바른 교훈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간쯤 가면 좀 이게 겸손이 와요. 왜?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런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주 뜻은 잘 모르겠고 이런 블랭크와 충돌을 경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는 바른 교훈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잘 모르는 애들이 제일 자신감 있고요. 중간쯤 아는 친구들이 가장 겸손하고. 그래서 제일 재밌는 장면이 내가 보기엔 자기 교훈에 심취한 애가 중간에 있는 애를 가르칠 때 교회에서. 아,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시지 않겠어요? 막 자기 상식을 갖다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죠, 되게. 그럼 또 그 중간에 있는 요즘에 자신감이 없어서 듣는다? 어, 그러니?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돼요. 자신감 있게 표현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저에게 속지 마시고. 저는 별거 아닌 것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건 좀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이상 제가 성경을 검증하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제가 밑에 내려가서 하는 얘기는 믿지 마세요, 별로. 제가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에서 얘기하는 거, 직장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의 성격에서 얘기하는 거 크게 믿을 거 없어요. 저는 매사에 확신 어리게 얘기하잖아요. 확신에 가득 차서 막 누가 보면 본 사람처럼, 환상 본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걘 안 돼, 뭐 이러면서. 아니. 1번은 뭐예요? 1번은 주의 교훈에 내가 숙지되어서 분별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아주 간단한 팁은, 이건 성경 전체니까 하나하나를 얘기할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한 팁은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신앙의 두 번째, 내가 바른 교훈에 서 있는 아주 간단한 팁은 십계명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계명 두 가지 큰 기준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가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표현되는. 우상 숭배는 무엇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죠. 이건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죠. 거기서 우상은 타종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거기서 우상은 금송아지가 가장 먼저 상징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송아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존재야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렇죠? 이게 가냥 바른 교훈에서 멀어진 거죠. 발람의 교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팁은 뭐예요? 주어가 아이가 되는 경우. 내가 되는 경우는 바른 교훈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람들이 나를 위해 가 돼 있으면 발람의 교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의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정을 가는 거라면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께 배우는 서정 가운데 가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이게 두 개 다예요. 진리와 사랑.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기준들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 이 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요, 뭔가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태도를 지키시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내가 교회 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체험 좀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되게 먼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내가 주의 교훈을 밝히 알 때까지. 그렇죠? 이게 1, 2번이고 3, 4번은 좀 빠르게. 1, 2번이 중요해요. 3, 4번은 그렇게 안 어려워요. 3번은 뭡니까? 두아디라죠. 두아디라는 뭐예요? 두아디라는 어떤 영역에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바른 교훈이 있는데, 어디에선 어떤 영역에서는 그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두아디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영역과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두아디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성숙한 거, 이것이 잘못된 기준인 거. 그러니까 세 번째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는, 아까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가 회복되는 건, 회복되는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공간의 확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사랑하고 주의 기준을 따라가는 건데, 막상 내 직장 문제나 내 연애 문제나 내 생활 문제나 내 취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를 적용하고 싶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마음 깊이 영혼의 신앙은 있으나 아무도 그걸 모르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깊이의 신앙이 있어서 하늘 향한 사랑과 진리가 있어서 내 직장 문제에서는 그걸 적용하는데 연애 문제에서는 그걸 적용을 못한다든가, 내가 직장과 연애에서 문제는 그것을 적용하는데 내 개인사람 문제는 적용을 못한다든가. 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원하는 기준을 사용할 때 그게 두아디라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선악이 공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상태죠. 그렇죠? 이 세 번째 상태한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죠. 마음이 변화되는. 이쪽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들어가기 위한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바꾸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종교적 영역에서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에서도 은혜가 있고 관계 영역에서도 은혜가 있고 사회적 영역에서 은혜가 있는 그렇게 영역이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과정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영역 확대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내가 전반적으로는 세속적이지만 가끔 한쪽에 있는 신앙을 꺼내요. 사실 그래도 나는 이런 신앙이 있어요라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은 하지만 거기에 멈춰있고 그것이 기준이라면 문제죠. 전반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 이야기할 수 있는 폴더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양 생각하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대가 필요해요. 그 기준을 세우고 거기까지 가려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가 서머나고 빌라델비아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무엇입니까? 시간 속에서. 어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기준에 서 있어서 내 모든 영역과 영역,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데 상황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지 않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그 스탠드가 유지되는 것.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되게 평온할 때는 되게 영적인 사람처럼 보였다가 뭔가 인생에 경랑이 들어오면 신앙 갑자기 탁 빼고 자기가 딱 해결하는 방법으로 딱 해결하고 다시 이제 물이 이제는 이렇게 평온하게 흘리면 거기서 다시 신앙 딱 장착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정반대도 존재하죠. 내가 위기 때는 신앙 딱 장착하고 주님과 함께 막 극복해 나가다가 이제 살만 하면 신앙 딱 빼고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시기에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시기에 보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혹은 전혀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안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서머나가 잘하는 것이고 빌라델비아가 잘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모든 시간 속에서 여전히 사랑과 진리의 스탠드를 내 마음의 모든 영역에 유지시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서머나가 그렇게 칭찬받는 거고 빌라델비아가 그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이 네 가지가 기준이에요. 한 줄을 세워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신앙은 가치관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만큼 난 넌 너무 사랑하는데 네 생각엔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람의 생각이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키워나가는 것만큼 이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내 삶의 영역에 적용해가고 어떤 영역에는 적용하고 어떤 영역에는 적용하지 못하다가 그 적용한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가고 그리고 그 영역이 넓어져가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지라도 한결같이 그 태도가 유지되면 아, 그 사람의 신앙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이셔야 돼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 옛날에 뭘 했고 지금 뭐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해낼 거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 지금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배워가서 그것이 내 영역으로 확대되길 바라고 내 시간으로 확대되길 바라는 그 과정성 속에 있는가를 보세요. 그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내면의 영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부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이야기를 잘못 쓰시는 분은 아, 목사님 사대 교회 설교 들을 땐 저 사대 교회 같아요. 전 죽은 놈인가 봐요. 나 두아디라 들을 땐 전 두아디라 교회 같아요. 아, 저는 진짜 세속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들을 땐 뭔 것 같아요. 뭐 버가모 들을 땐 예, 제가 영적 깨달음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런가 봐요. 이러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평가받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평가받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서정의 이 기준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를 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그렇죠? 재미없지만 유용한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학교도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죠. 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좀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유, 학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해서 뭐해. 뭐하긴요. 집에 있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교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해서 뭐해.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오세요. 생각 좀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세요. 안 오는 것보단 100배 나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하고 다니면. 학교를 생각을 하고 다녀요. 내가 이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배워서 뭘 하고 싶어. 근데 난 지금 뭘 못하고 뭘 할 줄 아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느라면 완전 달라지죠.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생각을 하고 다니면 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건데 신앙의 기준이 이건데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나는 이런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면 내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면 내가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 마음의 흐름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을 세우세요. 그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의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걸 잘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표현돼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세운 다음에 자기의 마음의 삶의 모든 영역에 확대하고 그것을 생활에서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죠? 빌라델비아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던 이 사람이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하, 여러분 대화의 수준이 다른 게 느껴져요? 두아디라랑 무슨 얘기합니까? 야 너 빨리 회개 안 그러면 내가 너 침대에 던져버리고 뭐 이렇게. 그렇죠? 버가모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날 선 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얘가 하나님 계신 걸 잃어버리니까 일곱 뼈를 들고 일곱 금초째를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지금 그 빌라델비아한테 뭐라고 해요? 사자가 편지에 거룩하고 진실하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대화 수준이 달라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렇게 간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뒤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대화 수준이 달라요. 네가 나를 지켰은즉 이제 내가 너를 지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화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이미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면류관에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면류관 이미 움켜쥐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이 잡혀있고 안 잡혀있고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요. 신앙의 기준이 하나가 엉켜져 있으니까 사랑의 기준이 엉켜져 있으니까 네가 똑바로 하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삶의 영에서 확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너를 정죄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네가 잘 모르고 자꾸 하니까 내 날선검을 갖고 있고 내가 자르고 쪼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 맥락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도 네 앞에 열려지는 그 문은 못 닫아 이렇게 얘기해요. 대화의 톤이 완전 달라져요. 대화의 수준이 완전 달라져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갖지 못하고 헤맬 때는요 하나님께 바른 기준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좀 독한 말씀도 하시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그 흐름 속에 딱 서잖아요. 내가 바른 기준 가운데 딱 서잖아요. 그럼 대화 수준이 완전 달라진다고요. 이제부터는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흥분했나 미안해요. 좋잖아. 응? 열린 문. 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요 제대로 기준을 세우고 하는 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뭐든 그렇잖아요. 어정쩡하게 하면 이것보다 답답한 게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어정쩡하면 이것보다 답답하게 한 게 없는 거고 제대로 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해야 어정쩡해하면 이게 답답하죠. 어정쩡해하면 아 이거 못해 먹겠어 이렇게 되죠. 아, 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더니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하고 아, 난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제대로 배우고 하라고 그러고 난 이 부분은 잘하고 있었는데 저 부분도 잘해야 된다고 하고 아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어 그냥 너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아 뭐야 이렇게 복잡해 막 이러죠. 여러분 제대로 해보세요. 정말 내가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면 그것을 내 마음의 영역에 확대하고자 하고 내 시간 영역에 확대하고자 하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못하고 계속 이 흐름 속에서 서려고 할 땐 여러분 앞엔 계속 열린 문이란 말이에요. 갱신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이루시고 다시 이루시고 다시 이루시는 갱신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욕망대로 하고 내 습관대로 하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되는 거지 내가 제대로만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대로만 하면.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운동하면 자세 잡느라 어렵죠. 처음에 운동하면. 뭐 그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허리 다쳐요. 엉덩이 뒤로 빼주시고요. 어깨 쫙 펴시고요. 무릎 더 내리시고요. 그렇죠? 처음에 잔소리 듣는 것 같아요. 싫어요. 근데 자세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에도 자세가 중요해요. 신앙에도 기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 기준이 딱 잡히면요. 그때부터는 루틴만 잘 지켜나가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열린 문이에요. 자세가 안 잡히고 하니까 허리가 나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은 사랑이고 신앙은 진리고 신앙은 내 마음의 영에서 확대하는 거, 내 시간에서 확대하는 거다. 내가 이 과정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딱 하시면요. 그게 확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들을 이루어냅니다. 말씀 마칩시다. 첫 번째. 기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기준은 검토되고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살고 있는지 기준을 세우기까지 신중해야 되고요. 세워진 다음에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기준을 세운 다음에 난 이래요 라고 그 기준을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기준들이 있다면 그걸 고쳐나갑시다. 여러분들의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그 기준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계적 기준들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활의 기준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준을 붙잡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준에 설득됐을 뿐.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을 배우려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전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신앙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저건 아니라고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저건 맞다고 하지?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 근거가 있긴 한 건가?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만들 거예요. 두 번째, 신앙 기준이 중요하겠죠. 오늘 얘기만 계속 반복했지만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우셔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저기까지 가는 거야. 저기를 향해 가는 거야. 저를 향해 점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그 기준에 내 위치를 잡으시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계획이 나와요. 계획이. 어제 토요양육하는데 토요양육하는 동안 신앙생활에서 좀 체크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약속해보자고 했는데 세 분이 다 성경 읽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읽어야 기억이 나는 것 같다고. 사소한 말이지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계획이 나와요. 내가 조금 더 배워야 되겠는데 내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되겠는데 오늘 저희 교회 최근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거울 앞에 이렇게 무슨 기도문을 아침마다 읽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계획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렇죠. 카톡방 중에 어떤 카톡방에선 저의 낯설지만 그거는 아침 묵상을 계속 올려주시는 분 또 그것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죠. 또 작은 개가 될 수 있겠죠. 좀 작긴 하지만 좋은 소식은 1년째 똑같은 거 보고 계신데 책, 새 책이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려요. 신명기란 계속 볼 때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진짜 모세오경은 되게 관통하셨겠어요. 그렇게 계속 보셨어요. 1년 동안 계속 보셨어요. 나도 가끔 보면 새롭더라고. 어, 내가 썼구나. 되게 은혜로운데. 근데 우연히 생기는 것보다 조금 더 아, 누가 올려주니까 좋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말씀의 계획이건 기도의 계획이건 일기를 쓰는 것이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시키셨던 무엇을 하는 것이건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면 기준을 세우고 내 위치를 파악하시면 거기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들 언덕을 올라 정상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 정말 하시면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잘 안 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에서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면서 해나가시면 여러분들을 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그럼 여러분 하나를 합시다. 하나 딱 하나. 여러분들을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줬던 기준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신앙생활이었는데 무너뜨리신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삶의 어느 지점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합당한 이유였겠죠. 그만두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 기준을 잡고 새로 계획을 세우는 게 힘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버린 게 있어요. 그걸 주워오시면 돼요. 버린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사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상황이 좀 여차저차하다고 안 해버렸지. 나는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좀 안 된다고 내가 놓아버렸지. 라고 한 게 있어요. 거기 놓고 온 게. 버린 게. 그게 제일 빠르죠. 가서 주워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걸 가서 가져오세요. 그거 가서 가져오시면 돼요.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서정을 살기 위해서 사랑과 진리 가운데 내 마음과 삶의 하나님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랑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바쁘다고 놓아버렸죠. 그때 내 생각 같지 않다고 놓아버렸지. 그거 다시 할게요. 하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육체를 가져야 합니다. 진심은 육체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심,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은 육체를 만드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며 그렇죠?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이 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으로 일곱 개만 보셨겠어요? 우리를 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잖아요. 아 하나님이랑 면접관 특정이 다 파악이 됐어. 어떻게 평가지 다 알아. 이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를 보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되게 괜찮겠네. 괜찮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내가 내 걸음을 조금씩 걸어가서 하나님께 나에게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지점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우리 찬양할까요? 날 향한 계획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을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시죠?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오늘의 일상에서 교제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일을 소망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으로 기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깝다 하여 무엇이라도 이룬 사람처럼 거기 뿌리 내리고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하나님에게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그 신앙의 성숙까지 나아가야겠습니다. 저의 신앙이 있다 자고하여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한 걸음도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존재도 잘 믿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한 걸음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알겠으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향해 단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은 있으나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면 그분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나 어떤 상황에선 주님을 외면한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까지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으로 걸어가면 거의 열린 문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혀있는 것처럼 체념하고 포기하며 주저앉아 있었다면 주차에 거기는 열린 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쇠가 없고 열면 닫을 수 없는 그분이 이르시되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열린 문을 지나 하나님 앞에 걸어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 붙잡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멈춰서 있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 내가 다시 한번 걷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한 걸음을 뛸 수 있도록 가슴의 마음 가운데 도전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가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걸으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은혜 자리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